디모데후서 3장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의 교육관은 틀림없이 세상과 다를 겁니다. 또 세상과 달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상의 교육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시대 세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잘 보노라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세상 학교의 목표인 것처럼 우리 시대는 보입니다. 좀 더 세상에서 영향력을 누리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좀 남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올라가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 목표를 거기다 두지 않았겠지만 실상은 그런 교육으로 세상의 교육이 진행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선택 과목으로 다 뺐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기능적인 것들을 학교에 많이 받아들여서 주로 그런 교육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과는 교육이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 교회 학교나 또 성인들이나 교회 교육의 목표는 성경에서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아마 이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잘 나타나 있죠. 15절에 첫 번째 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표일 겁니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 교육의 첫 번째 목표고 또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16절에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것.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온전하게 성장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그것이 교육의 두 번째 목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케 된 그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온전케 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교육의 목표다라고 이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일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교회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교회의 교육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과서는 말할 것도 없이 성경입니다. 세상은 많은 책이 있고 다양한 책을 갖고 가르치지만 교회의 교재는 추가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승은 성령님이시고 교사는요, 교사는 성령님께 쓰임받는 도구다. 이렇게 정의하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도울 때 반드시 성경이 교재가 돼야 됩니다. 신명기 17장을 한 곳에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접어놓으시고 신명기 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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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할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원할 텐데 그래서 왕을 세운다면 앞쪽에 이제 왕의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 또 왕이 되면 어떻게 왕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될 걸 얘기하면서 18절, 19절은 그 왕이 중심으로 삼아야 될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17장 19절은 우리 성경 암송 수첩 가장 앞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암송 구절이죠. 왕이 되면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가장 중심으로 삶 속에 가까이 둬야 될 것이 뭐냐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그랬죠. 이 말씀은 왕이 개인적인 성경을 따로 갖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는 두루마리가 양피지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쌌어요. 그래서 주로 공공장소에서 읽도록 원본에서 사본을 필사해서 썼는데 그런데 왕이 되면 왕은 율법서를 등사해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즉 개인 성경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자기가 가까이 하는 정말 성경 그 성경을 가장 가까이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성경을 가까이 두고 그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라. 일순간 읽고 끝나는 게 아니죠. 평생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읽을 뿐 아니라 그 읽은 내용을 깨닫고 그 내용을 삶에 실천하고 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유익이 있죠. 첫 번째는 형제 위에 높아 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들고 읽으면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보면 교만해진대요. 사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면 절대 많이 보면 볼수록 겸손해지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들고 읽고 순종하면 두 번째 유익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로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정해놨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좁은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자세히 얘기했어요. 그 좁은 길을 따라서 갈 수 있고 그 좁은 길을 빗나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별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내 후손 대대로 왕위가 장구하리라 라는 약속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그렇게 살면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손대, 그렇죠? 내 밑에 대. 교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고 결국은 후손도 내게 가르침 받는 학생도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교재는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모든 성경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가 가르쳐야 되는 가르치는 교재는 성경 66권이다.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교재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가르치는 데 동아집도 사용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사용될 수 있지만 결코 주가 되는 것은 주체가 되는 것은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 세상 생명이 없는 많은 교회를 보면 교회학교 교육 자체가 성경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이 반드시 주가 돼야 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보다 성경의 한마디를 얘기해 주는 것이 더 유익하고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치는 그 중심이 되는 쉐마 교육이라고 할 때 이 들으라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쉐마죠.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교육이라고 해서 아주 부모가 중심되게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거기도 보면 반드시 교재를 성경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넘겨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데 먼저 부모 마음속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려면 먼저 부모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기초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도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겠냐? 교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초가 돼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기초가 되고 말씀이 그 마음의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6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뭘 마음에 새겨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기초되고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뭘 가르치냐면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뒤에 넘어가서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죠. 강론이라는 건 읽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죠. 읽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강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성경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그 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에 익숙해야만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이 얘기부터 시작하면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마음의 부담부터 가지실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내가 그냥 생활하면 성경을 잘 안 볼 수 있는데 교사가 되면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자주 보게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아, 더 익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재가 성경이니까 도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치는 스승은 성령님이시죠. 자,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가르치고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때 학생을 가르치는 주체는 보이지 않는 성령이십니다. 왜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그랬어요. 즉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셔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니까 성경을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저자가 무슨 의도로 썼는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반드시 저자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어떤 시를 쓰면 그 시의 내용을 보면서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건 뭐죠? 시 쓴 저자에게 가서 왜 이렇게 표현했냐고 물어보면 저자의 의도가 있겠죠. 그 저자에게 물어보지 않으면요. 저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니까 당연하지만 스승은 성령님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학생을 가르치지만 교사지만 그 가르침 속에 진짜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인식을 갖고 가르칠 때 학생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건 저자가 성령이고 그 성령이 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관련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할 때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한 단어로 얘기하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거하시죠. 우리의 구원받은 무리 속에 있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속에 또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성경 다른 곳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든지 잘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줄로 알지니라 라는 말씀이 또 다른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편향적으로 보면 안 되죠. 그 말씀과 연결했을 때는 가르치는 사람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건 이 가르치는 교사와 가르침을 받는 학생 사이에 누구의 가르침 외에 필요 없다는 성령의 가르침 외에는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사와 학생 사이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확신을 갖고 가르치면 담대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단상에 올라가면서 긴장도 되지만 또 한편에 서면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내용을 틀림없이 나와 청중 사이에 성령이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외칩니다. 내가 외치는 그것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설 때는 담대해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결여되고 하나님과의 삶 속에 교통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을지 않을 때는 서면 청중이 두렵죠. 성령을 의지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청중이 두렵고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해볼까 그 생각부터 사람 인식부터 되는 어리석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은 가르치는 교사는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거기 적어놨는데 같이 읽어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막 요즘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속기한 것처럼 속기한 게 아니죠. 기록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됐냐?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야기해야 될 내용을 메시지를 정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그 준비할 때 개인적으로 그 자꾸 마음에 그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 이제 준비하다 보면 풍성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말 이걸 얘기하라고 감동시키시는구나 그런 마음에 민감하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치는 단상에 설 때 정말 마음에 공고하고 안타까운 것이 있을 때는 그런 하나님이 그 전해야 될 메시지를 풍성하게 주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에 큰 감동을 갖고 전하면 틀림없이 유익이 되겠다는 확신적인 것들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이 메마른 정서로 단상에 설 때가 제일 개인적으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적용시켜주고 깨닫게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성령부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한 구절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내용입니다. 10절 어쩔까? 네. 마음의 시험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예.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행하든지 일하실 때요, 항상 의논하고 하셔요. 의논을 안 하고 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요, 의논하시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만든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만드셨다 그랬죠. 하자 하시고가 뭐죠? 의논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성부 하나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인간이 범죄했죠. 인간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자, 그 사람이 범죄에서 타락했는데 그 사람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화염검으로 막자고 의논하시고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것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하신 겁니다. 인간이 범죄할 때 바벨탑 싸울 때죠. 그 바벨탑 싸울 때 보면 은혜를 하나님이 혼잡게 하실 때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은혜를 혼잡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일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의논하시고 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의논하시는 그것이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총회에서 의논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깨닫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속의 역사, 사람을 구원하기로 계획한 십자가의 사건도 삼위의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줄 것도 의논하시고 하신 겁니다. 자, 의논하셨으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는 말이 맞죠?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이 기록된 게 성경이죠. 그걸 깨달아 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계세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는 성령이다. 눈에 보이는 교사인 사람은 우리 각자는 성령께 쓰임받는 도구다. 진정한 스승인 성령이 쓰시는 우리는 도구다. 쓰임받는 일에 우리는 각자의 상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자,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에 아까 짧게 거론했는데 자세히 나와 있죠.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첫 번째 1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시간 투자하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맡은 학생, 이제 교육의 과정을 거쳐서 분반을 맡게 되고 내게 학생들이 맡겨질 건데 그 내게 맡겨진 학생들에 대해서 그 영혼이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영혼이 구원을 못 받은 학생들도 꽤 있거든요. 대부분 교회학교를 나오는 학생들은 사실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는 겁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나온다는 건 자기가 자원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확실해지려면 자기가 자원해서 진리를 찾아야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부모에 의해서 교회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로만 말똥말똥 알고 마음에는 아무 감동이 없는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하고 학생의 그 자녀의 신앙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역사 속에 보면 유명하게 쓰임받았던 전도자들도 믿는 신실한 부모 밑에 틀림없이 태어나서 부모의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꽤 나이가 지나서야 구원받은 전도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개인에게 없는 거예요. 그게 스폴전도 그렇고 중국 내륙선교의 선교사가 됐던 허비슬린 테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부모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확실치 않는 겁니다. 자원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맡은 그 학생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한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를 건져줄 수도 있고 그냥 방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성경을 연구하고 시간 투자하고 유익한 것은 아이에게 무엇이든지 가르쳐야 됩니다. 자, 아이를 접촉하고 하면 그 아이의 신앙의 상태를 접촉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상태에 맞는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어떻게 가르치면 아이의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줄 수 있을까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방치해 놓으면 끝까지 구원이 불확실한 상태로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교사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잘 절충돼서 합쳐서 한 아이를 세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졌죠.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자, 회개와 믿음이 성경의 핵심이죠. 확실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에요. 바로 바울사도는 이 사람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바로 내가 맡은 학생들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사도가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있는 자에게 하는 것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그리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목적이 있죠.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하미니. 예, 많이 구원 안 해도 몇몇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맡은 학생 몇 명이 안 되더라도 그 몇몇을 위해라도 내가 혼신의 힘을 쏟으면, 내가 혼신의 힘을 쏟은 그 학생이 나중에 성장해서 유명한 전도자가 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그들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겠죠. 마귀의 일꾼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계셔요.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마귀의 일꾼이 하는 것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또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걸 일깨워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것이 목표인데,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방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디모데후서 3장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방편이 성경이죠. 모든 성경입니다. 당연히 우선시 되는 건 첫째가 성경이라는 진리가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가? 성경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바로 이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고 진리라는 걸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야 될 겁니다. 자, 온전케 되는 둘째 방법은 시련과 역경,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요,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저희 아이도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은 특별히 부모 세대가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고난이 없는 세대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고난받지 않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억지로 고난받게 하기도 참 어렵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아이들에게 고난의 역사 교육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단 교사로서는. 그러니까 고난을 받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고난이 틀림없이 유익되고 고난을 겪어야 온전해지는데 그걸 교사가 할 수는 없으니까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면 무엇이겠느냐? 고난의 부분에. 고난의 산 역사 교육을 시키는 거다. 성경에 고난 받는 것이 유익됐다고 하는 실제적인 성경에 고난 받은 수많은 인물이 있죠. 그 인물들을 잘 연구해서 그 인물들이 고난 받음으로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그 인물의 역사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셉의 경우도 잘 연구해서 얘기해 줘야 되고, 욥의 경우도 잘 연구하고, 모세와 다윗의 경우,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역사의 인물을 특별히 고난이라는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아주 교육을 잘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전 세계 곳곳에다가 뭘 만들어놨어요? 학살 기념관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고난의 역사의 산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은 역사 교육을 아예 빼버렸죠. 그게 이제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역사를 배워야 역사 속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 교육을 선택감으로 빼버리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배우게 되는 겁니다. 뭐 나름대로 여러 반론의 여지는 있겠지만 조선총독부 건물을 사실은 부숴버렸어요. 개인적으로는 놔두면 고난의 역사교육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게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역사에 고난받은 사실을 자꾸 꼭꼭 숨기려고 그렇죠.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고난의 역사교육이 진정으로 되어야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핍박받고 학살을 받은 걸 감추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드러냅니다. 그것이 그 이스라엘 후손 자손들에게요.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천 년이 흘러와도요. 민족의 정체성이 안 없어져요. 그게 고난의 역사의 삶 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놀드 토인비 교수가 그 영국의 역사학자죠. 영국의 역사학자인데 20년 정도에 거쳐서 연구를 해서 역사의 연구라는 제목의 책을 냈어요. 그 역사의 연구라는 책의 내용이 뭐냐면 28개, 그래서 인류 역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28개 문명을 연구를 한 내용이 그 책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 발표하기를 결론적으로 18개 문명은 생성됐다가 사라졌다. 사장됐다는 거죠. 그런데 연구한 것 중에 10가지가 남아있는데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9개도 문명의 쇠퇴기를 겪고 거의 사장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문명은 생겼다가 성장기를 거쳐서 쇠퇴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문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놀드 토인비 교수가 얘기한 것 중에 유대 문명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 문명은 이제 문명이 멈춘 문명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문명이 멈췄다. 그러니까 성장기와 쇠퇴기라고 하는 걸 반복해서 겪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 문명은 끝까지 안 없어지고. 그런데 사실 그 유대 문명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들의 조상의 고난받은 사실을 끊임없이 역사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교육이 자녀들로 하여금 민족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수천 년이 지나도 조상 때와 후손 때의 문명이 지금도 그대로 전수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유익되게 하는 게 틀림없는데 고난을 교사가 줄 수는 없으니까 교사가 할 수 있는 건 고난의 역사 교육을 하는 게 마땅하다.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고난이 온전케 하는 방법이죠. 야고보서 1장 넘겨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시련이라는 건 유혹이 아니고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고난이죠. 이 고난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 속에서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애매히 고난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걸 시편 119편 기자도 말했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그래서 고난의 역사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셋째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온전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짐을 얻으리니. 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바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본받는 삶 속에서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따르는 본받는 삶도 가르쳐야 되겠죠. 주님의 삶을 잘 나타내는 게 구약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제죠. 소제에 들어가는 게 네 개고 반드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건 고운 가루, 기름, 유황, 소금인데 고운 가루는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죠. 고운 가루가 되려면 부서져야 돼요. 그냥 알갱이. 열매 자체는 고운 가루가 될 수 없죠. 그 알갱이가 부서진다는 건 복종과 순종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죠.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는 삶. 그리고 유황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향을 피우면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로 살아가는 삶. 그 다음에 소금은 변하지 않는 거죠.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는 말도 있는데 일관된 마음.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한 자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일관된 마음입니다. 그 주님은 일관된 마음을 가지셨어요. 자, 그런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리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건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죄죠. 꿀은 자기 영예라는 것하고 인정이에요. 인정의 얽매인 삶, 자기 영예를 추구하는 삶이 잘못됐다는 걸 그리스도의 삶을 모본으로 레위기 2장을 단편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잘 보여주는 건 사복음서죠.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서 예수님의 생애가 어땠는지를 내가 이해하고 내가 따르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만드는 게 교육의 목표다.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유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는 건 인격적으로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건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이상한 사람이 나와요. 자기는 신령하다고 뭔가 특별한 걸 깨달았다 그러는데요. 일은 안 해요. 그러니까 온전케 됐다는 말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온전케 하는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성장하는 건 일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성장의 과정을 거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어디로 가요? 일터로 갑니다. 그렇죠? 성장하면 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성장하면 일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성장됐다고 하는데 일은 하나도 안 합니다. 성장됐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다. 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40년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온전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40년 남은 생애를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죠. 바울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핵심의 사건을 겪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그 사건은요 역사 속에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거치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공적으로 보이는 앞에서 올라갔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사람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준 경우는 바울사도 얘기밖에 없어요. 역사 속에.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한 3년 뒤에 깨달았거든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바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한 3년간의 터울이 있어요. AD 한 33년경에 깨달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의 모습을 바울에게 다시 내려와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는 바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였다. 그래서 맨 나중이라는 걸 바울사도가 강조를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시는 재림하시기 전에 그런 일이 역사 속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회심 사건을 겪은 바울조차도 훈련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간 게 아니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 아라비아 광야일 건데 그 아라비아 광야 사우디아라비아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도대체 뭘 했겠냐? 거기서 일정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온전케 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인데 이게 이제 삶 속에서 병행해 가야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야, 나는 40년 동안 아무 일 안 하란다. 모세가 40년 훈련받고 40년 쓰임받았으니까.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일 못해요. 그 시대는 꽤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허락됐지만 우리는 짧은 생애를 삽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훈련받고 훈련받으면서 일하고 우리는 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타인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다 일이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서 빛이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미 빛이 됐죠. 구원받으면. 빛을 비추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아닌데 빛이 되라고 한 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미 빛을 주셨고 빛이 되게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비추는 일입니다. 그런데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말 아래 든다 그랬죠? 먹고 사는 문제, 편상 아래, 안일한 그 게으른 모습이 일을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속에 죄죠. 죄가 빛을 못 비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빛이 와 있어요. 비추면 됩니다. 그 비추는 것을 장애되는 것을 걷어내면 빛이 밝게 비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함이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것이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학교 교육의 목표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리고 일깨워야 됩니다. 자, 저기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음을 얘기할 때는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잘못 얘기하면 가짜 만들어요. 맞죠? 우리가 언론 생각하면 전도할 적에요. 눈앞에서 당장 결실을 보려 그래요. 때로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미룬다면 결단을 재촉하고 그래서 당장 결단하고 뭔가 끝을 맺도록 그 시급성을 알려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지나쳐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결말을 보려 그래요. 그러면 가짜 만들어냅니다. 상담도 그래서 참 두려운 겁니다. 저는 전도인의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복음 얘기할 때 진짜 개인 상담할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제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서요. 이게 왜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를 시간 지나가면서 더 경험 속에서 이해하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2장 넘겨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느라.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옆에 이자가 있는데 밑에 비밀을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겠느냐 1장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복음의 진리죠.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3절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하는 과정에서 겪어보면 정말 복음은 좋은 거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절대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깨닫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이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에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 있으면요. 헤아리지 못하면 복음을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러면 받았다고 하는데 앞에서 막 울고불고도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왜 두려워했냐면 바울이 기껏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성도들의 나타난 반응,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받았다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다는 사람으로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음행하는, 자기 계모죠.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자기 계모를 범하는 음행도 있고 형제들끼리 이권 다툼 때문에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사건을 휘말리기도 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한 복음의 메시지인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높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중간에 사역자인 도구를 높여가지고 분쟁과 분열도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울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즉 자기의 말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돼야 되는데 말로서 설득해가지고 말로 된 신앙으로 끝날까봐 그걸 두려워한 겁니다. 이게 복음 전하면서 진짜 마음속에 경험 속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준비됐는지 안 했는지를 잘 살피는 마음이 필요하고 준비되지 않은 아이에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예, 영원한 속죄 믿어요 라는 말을 쉽게 받아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가짜 만듭니다. 그 복음을 얘기할 때는 조심해서 얘기해야 돼요. 아이의 복음을 확증할 때는 조심해서 판단하고 복음을 얘기해 줄 때도 조심 있게 얘기해서 내가 얘기할 때 혹시 가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먼저 경험 있는 상담자나 전도인에게 의뢰하고 부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이라고 나보다 어리다고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 마음이 더 복잡해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반복해서 교육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한 건 끊임없이 아이들을 일깨워야 돼요. 뭐냐?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예언의 증거든지 고고학적인 증거든지 자연의 증거든지 관찰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실체라는 걸 아이들에게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과 속성을 갖고 있는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쉽게 잊어먹을 수 있어요. 어른도 쉽게 잊어먹는데 아이들은 더 쉽게 잊어먹죠, 사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사람의 마음에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방종으로 너무 쉽게 치닫고 눈에 보이는 욕심을 쫓아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단의 요체를 했죠. 옷을 만들 때마다 옷 끝에다가 술에다가 청색끈을 매달라 그랬잖아요. 그게 방종치 않은 마음과 눈에 보이는 욕심을 쫓아가는 걸 금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깨우는 겁니다. 사람은 쉽게 잊어먹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 하물며 청색끈도 효과가 된다면 성경은 얼마나 더 효과가 있겠느냐. 자연의 증거도 있고 고고학적인 증거도 있고 많은 증거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영광스러움,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뜻,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뜻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향한 뜻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 의로우심을요. 얼른 보면 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조금씩 같은 얘기지만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런 그 얘기들을요. 내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편재하심, 무한성, 영원성,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하나님의 자존성, 뭐 이런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끊임없이 아이를 향한 일깨움이 필요한 겁니다. 공감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능한 한 성경을 자꾸 연구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걸 아이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일깨워주는 거. 존재와 성품과 속성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련된 걸 가르쳐라. 가르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며 유일무이한 절대적 기초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자, 길이를 재는 건 자가 있어요. 무게를 재는 건 저울이 있습니다. 자와 저울은 절대적인 기준이죠. 그게 불변성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로 길이를 쟀다면 다른 수치를 얘기한 사람도 자로 길이를 잰 그 앞에서는 입 다물어야 됩니다. 그 자와 저울이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관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관이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왜? 우리 시대는 더더욱요 상대주의적인 시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진리예요. 사람들은 진리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를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자기 마음에 옳고 자기 마음에 맞으면 요즘 사람들은 그걸 진리래요. 그게 상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인데 그런 사고방식을 은연 중에요 아이들이 생각 없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속에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걸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절대적인 기준이 성경이라는 걸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그 다음에 흑암을 강령으로 삼고 강령으로 흑암을 삼았던 이사야 시대보다도 더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제가 지역 가서 전도집회를 했는데 앞에 젊은 청년 하나가 잘 들었어요. 진짜 졸지도 않고 기가 막히게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요. 잘 들었어요. 저는 잘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음까지 다 풀고 나서 내려가서 악수하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혀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화론과 창조론 두 가지가 다 진리래요. 세상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진화론, 창조론은 진화, 창조는 전혀 반대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화와 창조 두 개 다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개 다 있어야 맞대요. 얘기가 안 통하죠? 상대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오면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도 옳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옳아요. 맞죠?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전혀 모호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가운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그래서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일종의 법이고 법칙임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법칙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성경을 어기면 문제가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은 법입니다. 절대적인 잣대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저울이 되는 거죠. 제가 운전 면허 시험을 보면서 처음 합격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처음 차를 끌고 나갔어요. 끌고 나가서 성남에 모임을 갔는데 처음 차를 사서 운전하고 나갔으니까 너무 바쁘더라고요. 앞을 봐야죠. 룸미러 봐야죠. 백미러 봐야죠. 뭐 여러 개를 동시에 보려니까 지금은 너무 익숙하죠. 지금은 순간적으로 다 보는데 그때는 이 운전하는 것도 서투니까 그걸 다 본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앞만 보고 갑니다. 앞만 보고 운전대만 잡고 힘줘 잡고 가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신호가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마침 앞에 지금은 경찰관도 다 보이거든요. 그때 바로 앞에 경찰관이 있는데도 못 본 거예요. 심지어 횡단보도 앞에서 딱 잡혔어요. 그래서 사정사정을 얘기하면서 면허증 내가 딴 지 며칠 안 됐다 봐달라고 그랬더니 안 봐주더라고요. 끝까지 딱지 끊더라고요. 예. 자, 법을 어기면 문제가 있죠. 지금도 위반하면 벌금이 날라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이고 잣대이기 때문에 그걸 어기면 문제가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악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걸 얘기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선을 선하다고 얘기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요. 제 집에 자라는 저희 아이하고 대화를 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그런 기준이라는 게 모호한 시대에 삽니다. 예를 들면 일에서 일하는 것에 하나님이 일하는 수고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일을 안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경우와 거기 내가 참여할 몫을 균형되게 가르쳐야 신앙이 바르게 자라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무조건 가르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한 상태 내가 어떤 상태 내가 참여해야 될 몫이 뭔지 모르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신다는 것처럼 모든 매사를 그렇게 착각합니다. 균형되게 가르치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과 인간이 참여할 몫을 잘 선별해서 균형된 시각을 갖고 가르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치냐? 나와 있죠. 성경으로 교훈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으로 교훈과 그랬죠. 성경을 가지고 교훈해야 됩니다.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올바로 산 사람과 그릇되게 산 사람을 비교해서 교훈하면 효과적일 겁니다. 성경에 올바로 산 사람, 그릇되게 산 사람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가르치고 올바로 산 사람이 받은 축복과 그릇되게 산 사람의 결말을 대조해서 가르치면 그 교육을 극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교하고 대조해서 가르치는 걸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와 다니엘 뭐 이런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았고 가인에서 엘리야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 이런 건 잘못된 삶이죠. 그래서 모두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인물을 얘기할 때 그 인물에 반대되는 성격이 있다면 비교해서 한 인물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조시키면 훨씬 효과가 극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교훈하되 비교해서 가르치는 그 방법을 배워라. 그리고 두 번째, 더 나은 삶이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더 나은 삶이 있고 더 못한 삶이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면 더 나은 삶에 대해서 무엇은 무엇보다 낫다고 7페이지입니다.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해답을 알고 있는 자의 증언이고 또 그와 반대되는 것이 우매자의 증언이겠죠. 무엇이 무엇보다 더 나은지를 비교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것보다 낫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갖고 있고 그 명예를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이름의 향기가 보배로운 기름의 향기보다 훨씬 낫다는 걸 가르쳐야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부모가 죽어도 주변의 사람이 신앙을 갖고 죽어도 더 낫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아이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 가르쳐 놓으면요. 자기 부모가 신앙을 갖다 죽었는데 신앙을 갖고 있다가 젊어서 죽었다고 꼭 불행한 겁니까? 사실은 그 개인을 보면 훨씬 나은 거예요. 역사 속에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버트 맥체인 목사는 뛰어난 전도자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미국의 인디언에게 최초로 전도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전도하는 가정 속에서 병을 앓아서 많은 고생이 됐지만 계속해서 전도하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불행한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갔다면 젊어서 죽어도 축복된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걸 가르쳐야 되고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소리 듣는 것보다 낫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걸 가르쳐야죠. 그래서 시작을 해놓고 끝은 안 맺는 신앙의 시작은 됐지만 마무리를 못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끝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걸 가르쳐야 되고 옛날은 좋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신앙 안에 살면 왜 옛날 돌아보면서 신세 한탄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절대라고 자꾸 쓰는데 예. 신앙 안에서 자라면 현재의 삶이 나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간증 들어보면 옛날은 잘 살았는데 끊임없이 지나온 간증으로 자기 간증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태도예요. 오늘 현재의 삶의 간증으로 간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돈보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왜? 우리 시대는 재물 한금 만능주의거든요. 하나님을 형통과 공고를 번갈아 주신다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형통과 공고를 번갈아 가르치시죠? 번갈아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제3의 길이 있음도 가르치고 사람 말을 너무 믿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도 가르치고 그래야 너무 친구를 쉽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 내용이 어디 있어요? 전도서 7장 내용입니다. 전도서 7장을 잘 읽어서 무엇이 무엇보다 나은지를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또 가르쳐야죠. 덜 중요한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가르쳐야 되는데 영혼과 육신 중에 영혼이 더 귀함도 가르쳐야 되고 내세와 금세 중에 내세가 더 귀하다는 것도 가르치고 사람의 말, 위인의 책 이런 것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가르치고 11조보다 의와 인가신이 중요하다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보다 영혼의 부모인 하나님께 더욱 복종해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죠?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중요함도 가르쳐야 됩니다. 왜 아이들이 나가서 직장을 잡고 살아갈 거니까. 네. 그래서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잠언 16장에 있죠. 그리고 절대적인 것이 있음도 알려줘야 된다. 성경의 문장은 단정적이죠.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명쾌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가치관이다. 그리고 공의와 사랑이 병행됨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으로 책망해야죠. 성경으로 교훈할 때는 그런 다양한 내용으로 교훈하고 성경으로 책망해야 되는데 책망도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비위에 맞는 소리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시대는 징계와 책망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 부모가 아니니까 매료된다는 건 어려워도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책망의 말도 필요하고 아이를 때려서는 안 되겠지만 아이에게 예를 들면 벌을 준다든가 손을 두고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약속을 정해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벌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심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 것들을 가르쳐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아주 잘못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비유를 거슨다고 계속 놔두면 아이가 그게 옳은 줄 알아요. 물론 자기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참아줘야죠. 그런데 몰라서 계속 반복하는 건 책망해줘야 아이가 바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살지 않는 것은 책망의 대상이며 징계의 대상임을 알려주고 법칙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 세 번째 성경으로 바르게 교정해야 됩니다. 성경의 길로 걸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지 않음으로 어그러진 길이 있다면 성경으로 바로잡아야죠.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니까 이제 구원받고 돌아와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습관이 있어요. 그걸 성경으로 교정해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바른 길, 의의 길, 좁은 길,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의로 교육해야 되는데 의인이 되는 길을 가르치고 의롭게 사는 것, 구별된 삶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 교사의 자질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누가 가르쳐야 되는가? 아까 디모데 후서 3장에 디모데에게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죠? 누구에서 배우느냐는 건 아주 중요해요. 디모데의 믿음이 왜 견고한 믿음이 됐을까요? 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을 어머니 유니게가 물려받았고 그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교육을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훌륭한 아이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교사 밑에 훌륭한 학생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절대 학생은 교사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은 교사를 넘어서기 어려운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저는 그런 그 내용을 마음에 일깨우면서 늘 마음에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고인물에서 아이를 늦게 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정말 고여있는 물은 썩잖아요. 그 썩은 물로 성도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일깨울 때마다 마음에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더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마음속에 감동을 먼저 받기 위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 반드시 거듭난 교사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맡기죠? 주님의 양을 맡겨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맡기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걸 반복해서 확인했어요. 두 번째,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가 가르쳐야 됩니다. 교사에게서 지식이 나가면 학생의 머리가 움직이죠. 교사에게서 마음이 나가면 학생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교사에게서 영혼이 나가면 학생의 영혼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감동을 받고 영혼의 열정을 가지고 아이에게 대하면 아이의 영혼이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지식을 전수하면 머리가 움직입니다. 마음이 가면 마음이 움직이고 영혼의 열정을 갖고 가면 아이의 영혼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가 가르쳐야 됩니다. 반드시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열심히 받는 교사, 연구자의 태도를 가지는 교사, 언행일치에 노력을 하는 교사, 배우는 교사가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할 수 있잖아요. 안 받았는데 어떻게 전하죠? 받은 것이 없으면 전해줄 것도 없어요. 자,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학생하고 5시간을 있었어요, 같이. 자, 학생하고 이쪽에는 30분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30분을 같이 있는 교사는 학생에게 전해줄 것을 하나님께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의 감동이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전해줄 것이 마음에 있어서 벅찬 마음을 갖고 학생을 대합니다. 여기는 교사가 5시간하고 학생하고 같이 있었는데 교사의 마음은 냉랭합니다. 자, 5시간과 30분을 접촉했어요. 누가 올바른 반응을 더 보이겠습니까? 30분을 접촉한 그 학생이 더 큰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받고 내게 정말 전해줄 것이 있어서 벅찬 감동을 갖고 아이 앞에 설 때 그게 자신 있게 나오고 그 확신 있는 말이 아이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시간을 같이 있어도 내게 전해줄 것이 없으면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돼요. 연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배우는 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교사가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을 배우는 교사가 학생을 주님을 따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교사가 가르쳐야 합니다. 이걸 보면 제 설교도 늘 딱딱해가지고 마음에 좀 그런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교사가 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9절에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라 그랬죠.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죠. 많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진짜 깨닫고 그 깨달은 전해줄 내용, 그 내용을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 교육이라 그러잖아요. 그 눈높이를 맞춰서 아이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도인 되기 전에 나름대로 성경을 계속 봤다고 생각했어요. 전도인이 돼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인이 돼서 교회에 들어와서 단어를 이야기하고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요. 머리에는 맴맴 돌아요. 내용은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문장이 정리가 안 돼요. 그게 이제 초기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내용은 나름대로 이해를 한다고 하는데 그걸 말로 옮기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맞죠? 가르치려고 해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장을 만들려고 해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요, 대부분 설교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으로 다 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건 문장 자체가 다 설교의 메모지로 남아있어요. 물론 나중에 그걸 줄여가지고 문장을 줄여서 간단한 메모지를 만들기도 하지만 문장을 어쨌든 다 쳐보려고 했어요. 그래야 단어라든가 핵심적인 단어를 딱 가지고 얘기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그게 계속 훈련돼야 될 거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반성도 합니다. 어쨌든 쉬운 그 말로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여섯 번째, 자신은 성령께 쓰임받는 도구라는 걸 인식하는 교사가 가르쳐야 되고, 일곱 번째, 기꺼이 고난받는 교사, 법대로 경계하는 교사, 하나님께 뿌리실을 받아서 뿌리는 교사가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군사처럼 기꺼이 고난받고 경계하는 자처럼 법대로 경계하고 하나님께 뿌리실을 받아서 뿌리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의 기준을 붙잡으려는 교사가 가르쳐야 합니다. 이 교사가요, 말씀의 기준을 안 세우고 자기 어떤 그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그 교사는 결단코 아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아이는 그 교사 밑에서 배우면 기준이 모호해지게 돼 있어요. 성경의 기준을 확실하게 붙잡는, 성경 외에는 안 넘어간다는 그런 명확한 마음을 갖고 가르치는 교사.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음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친다는,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교사가 가르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하면, 학생을 세우는 일은 미래의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자, 어머니에 가서 교제해주고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에 가서 교제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나 봉사에나 노인에는 나이가 꽤 들었죠. 그 교회 안에 앞으로 전적으로 헌신된 일꾼이 나오는 건 어린 세대를 가르쳐야 돼요. 그 학교, 교회 학교부터 가르치고 또 대학생들, 청년들을 잘 붙잡아주면 거기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것이 교회의 미래고 우리 교회 세계 선교를 위한 것에 밑바탕이 될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교사, 신입교사 여러분에게 앞으로 맡을 그 학생이 미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너무 쉽게 앞에 너무 쉬운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미래 일꾼을 길러낸다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농사짓는 농부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봄부터 가을까지 씨를 뿌리고 수고해서 가을이 돼야 거둡니다. 아이가 딱 그런 거예요. 아이는 너무 쉽게 결과를 보려고 하면 실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미래의 결과를 기대하고 해라. 때로는 아이가 구원도 확실하지 않고 배웠다고 하지만 신앙이 너무 불확실한데 가르쳐 놓으면 어릴 적에 교회 학교에서 가르침 받은 아이는요, 떠났다가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교회로 온대요. 어릴 적에 절에 간 학생은 나중에 커서 문제가 있으면 절에 간대요. 어릴 적에 천주교 다닌 사람은 나중에 성장해서 문제가 있으면 떠나더라도 천주교 간대요. 그게 통계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면 당장 결과가 안 나타나도 그 결과를 나중에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열심히 그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